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본문으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 보면 깨어라 하는 말이 많아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시험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여기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세속적인 욕망이나 육적 욕망을 절제하라는 말이고 깨란 말은 세상 유혹이나 시험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언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에게 영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 예수 기다리는 신부 우리 성도. 그 신부는 항상 몸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특징이 몸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 어떤 때 이제 이렇게 스톱 사인이 나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보면은 옆에 서 있는 여자가 그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그냥 뭐 컴팩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난 그냥 겁이 나는 거야. 이 신호 못 볼까 봐. 그 왜 그러는 거야? 자기 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러 가는지 누구 딴 사람 만나러 가는지 몰라도. 그러나 막상 여러분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안일에 찌들다 보면은 그렇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퇴근을 하든 뭐 어쨌든 속에는 내가 얼마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정말 나도 애를 봐보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 돼서 그걸 잘 뉘앙스를 잘 아는데 애를 보느니 파밭을 먹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서 파밭을 맨 파가 얼마나 눈이 있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애 보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 하나 둘 셋 딸려보세요. 그럼 뭐 화장하고 남편 맞을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그 전에 그냥 그렇게 신선하고 만나면 그냥 아주 상큼하고 예쁘게 보였던 부인이 어떻게 된 게 그냥 머리는 산발같이 하고 그냥 애가 또 여기다 뭘 먹다가 해서 그냥 이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 수고를 깊이 알아서 더 감사하고 더 이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뻐야 좋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늘 뭐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뭐 새로운 게 없고 이러니까 시들해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아이고 남편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간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 있느냐? 이놈 저놈 해봐야 시간 다 간단 말이지.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큰 그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몸단장을 게을리하죠. 애들이 뭐 삑삑거리든 어쨌든 잘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선 남편이 이제 출근 퇴근 시간 되면 몸단장을 하고 그냥 상큼하게 해서 그냥 눈에 탁 띄도록 그냥 어저께 노란 거 입었다가 그냥 오늘은 빨간 거 입었다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 남편이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시달리고 제 동생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제 동생도 지금 딸도 시집 보내서 손녀도 생기고 그랬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 반드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지금 365일 거기 나가서 인사하고 퇴근할 때 남편이 한 10분 전에 나 지금 어디 온다고 전화해요. 그럼 차고까지 날아요. 뭐 그건 내 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자세히 가르쳐줄게. 저 지구촌 교회 권사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경상도 아주 무뚝뚝하게 이루말 삼일교회, 자기 엄마 삼일교회 출신인데도 무뚝뚝해요. 밥 묵었나 뭐 찾아 뭐 이런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볼 때 아주 채폈어. 깨어서 늘 단정하고 자기 신랑을 기다리고. 성경은 우리 성도를 군사로 비유합니다. 대적 마귀가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베소서 6장, 디모데후서 2장에 항상 훈련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느긋이다 파멸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6.25 사변이 주일날 일어났잖아요. 성경은 우리 성도를 경기자로 비유를 합니다. 승리하려면 피나는 훈련을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최경주가 덩크샷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난 골프 잘 모르는데 그걸 제일 잘한대요. 그런데 그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여기 피가 나고 막 이게 살이 배기고 그러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그냥 피나는데도 했대요. 직접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이만수 야구 감독, 그 사람은 그냥 펄펄 날릴 때 프로야구 초기에 막 날렸죠. 성만 나고 들리지 만수는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연습할 때 이게 피가 나고 이 뼈가 다 보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느슨하게 돼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지 그 정체를 먼저 알아야 돼. 첫째, 마귀의 정체가 뭐냐? 첫째는 마귀는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된 것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우린 마귀 얘기 들으면 아주 다른 동네 얘기 같이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서 은혜 받는 거를 방해하고 여러분에게 다른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신뢰감을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인격적인 실존이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에베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간계는 계획적 거짓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한마디로 마귀의 인격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흑암에 속한 자로서 자기 정체를 숨긴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상하게 끌어다가 시험했어요. 마귀의 역사는 이처럼 고등지능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 시험을 줍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 팔아먹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게 됐고 겁이 많은 베드로를 유혹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는 뭐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파고드는 게 마귀의 계교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두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 복수입니다.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그 수요가 무수한 겁니다. 마귀의 지휘받는 악신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 같은 마귀의 전투 행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무서운 세력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심에 따라서 마귀는 천상에서 아주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축출당했어요. 그러나 아직 지옥까지 떨어지진 않았어. 이 암흑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복윤 박사님한테 조직신학 배우면서 마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해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그런 짓을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 비판이나 하고 형제를 무고하게 또 이간질이나 하고 욕심이 가득해서 또 별난 짓을 다 하고 세상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비신사적인 일을 하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도도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Don't go to the cross 십자가 지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그 인격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인격을 시험에 빠 인격이 시험에 빠진 그 상태를 꾸짖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과거 죄를 들춰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너는 무용지물이다. 너 같은 게 뭐냐. 너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 그 죄 용서받았다고 그러지만 그게 네가 진짜 너 회개한 거냐? 네가 그거 제대로 용서받은 줄 아냐? 네까지 게 뭘 하겠다고 앞에 나섰느냐? 이게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지. 시편 103편 12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용서해 주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할 때 오늘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의심을 일으켜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사탄은 재난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은 마음의 육체에 질병을 가져옵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탄은 나태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기도 안 하게 하고 말씀 안 하게 하고 봉사 방해하고 사탄은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게 하여 환자를 괴롭힙니다. 불안 초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조성해서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유도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최대 적이 뭡니까? 최대 적이 죽음이에요, 사실은.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사실은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딸린 지체인 우리는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두려운 마음, 의심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동서울로의 박발령 목사님이라고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윤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자기하고 저 미국 어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송상철 목사님하고 둘이 세브란스 거기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마침 그때 주치의사가 들어왔는데 이와주 사모님들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뭐라고 의사가 그러냐면 간이 다 망가져서 말기보다도 그냥 가망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와주 사모님 얼굴이 아주 그냥 까맣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밥도 보기도 싫다고 박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벌써 그 징조인데 왜 그걸 몰랐느냐 이러더래요.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얼굴로 다시 이제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어왔는데 박윤선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 전에 이제 박발룡 목사님보다 의논했는데 말씀드려야죠 그랬대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임자 왜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의사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간이 그렇게 됐던 얘기를 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아이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난 지금 주님 앞에 빨리 가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 자기는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자기가 그때까지 사는 동안에 죽음의 직면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웃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 신앙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부활이 개런티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울 게 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히브리서에도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의심 이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두루 쏘다닌다고 그랬어요.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여러분 내가 동물의 세계 보면 그 사자 사냥 야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그 말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누에 이런 것들이 막 달려갈 때 여러분 봤죠? 뭐 그냥 바쁘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다가 목표를 하나 딱 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딴짓하고 뒤에서 떨어졌거나 나약하거나 그럼 뭐 옆에 뭐 먹기가 있어도 보지도 않는데 그거 보고 가서 엎드려가지고 잡잖아요. 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서성거리면서 공격 표적을 찾는 거야. 허점 발견하면 용서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허점, 영적으로 허점 보이면 사탄 공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강도의 표적이 되듯이 이 세상 부귀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세속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이러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슬슬 그러면 마귀 표적, 거기에 잡혀서 마귀 짓 한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맹수가 웅크려 있듯이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엎드려서 있으면서 그 마음을 주관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마음에 선한 경향이 없으면 싹 들어가서 주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생각이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이게 정말 화평형을 화목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고 화목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고 그 권능의 영이시거든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게 두 번째. 여기 본문의 구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6절 그 앞에 보면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under God's mighty hand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해서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 이어서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럴 때 영어 성경에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이 크든 적든 내일 걱정 오늘 모든 걱정을 아주 주사위를 던지듯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다가 그걸 아주 벗어서 굴리듯이 바위돌을 굴려내리듯이 다 주님 위에다가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지 못할 걸 하라고 그러질 않아요.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펴라 할 때는 스스로는 자기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펴진다 이 말이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버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res for you. 모든 것 두루 너에게 유익하도록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보장의 말씀이 성경 아니고 어디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과 재산과 영혼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 후부터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프란시스를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인선 목사님 예배서 6장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 알고 그것으로 인해 뜨거워져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바둥바둥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끝판에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건데 그 끝판이 오기 전에 방황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맡겨라. 캐나다에서 제일 큰 피플스 처치라고 거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지 90 몇 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 헌신케 해주시옵소서. 올인해서 섬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를 들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70여 개국에 다니면서 끝까지 선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승리 확신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대적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격은 최대 방어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강당까지 쫓아올라옵니다. 저도 쓰러질 뻔할 적이 있어요. 야, 네가 네 꼴에 무슨 설교를 하냐? 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네가 성도들보다도 못한데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이래요. 그럼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호수에 내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수영을 하고 딱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상상이죠. 그러면 사자보다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뭔지 쫄리던 사람을 겸손하게 하면 제 아내가 오늘 차 타러 나오는데 뒤에 쫓아오면서 그러더라고. 다윗이 바세바 외에 그거 실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없는데 참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대.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지. 그런데 또 쫓아오면서 그 주차장까지 또 오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질 않고 약하고 흠이 많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쓴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그거 깨달은 거는 보통 사람이 깨달은 거하고는 다르게 깊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았냐면 사무엘은 훌륭하지만 자식 때문에 거기서 끝나더라고. 나도 그것도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나같이 약점 많고 성질 급하고 못됐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어떡하느냐 말이지. 다 돌아보면 나도 한 근 30년 목회한 거 다르려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이 공을 세웠다 그러지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뭐 구구절절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에 그게 흘러요.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지. 강단에서 그럴 때, 장례식장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신자들이 뭐 무슨 노제를 지내다 뭐 하다 그냥 우리나라 재벌의 그거 지금 왜 한 사람 그 가정의 부모 장례식 하는데 아주 부자들이죠. 나가다가 그거 거기 내가 그랬어요. 기독교식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면은 여러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또 묘자리 그 들어가서 무슨 지관을 본다고 그래. 내가 소리를 한번 질렀더니 나와가지고 나 생전 아니죠 그랬는데 뒤를 힐끗하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놀랐는지.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앞에 꼼짝 못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설교 못해도 노래는 박영선 목사님보다 낫다고 해서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지난번에도 음정을 높게 잡아서 실패했는데 오늘도 그러네.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랴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119편 11절 1절에서 그랬습니다. 기도로 물리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대적하라는 말씀에 뒤이어서 9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와의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싸움이고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볼 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도 받고 시련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더 큰 일꾼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서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육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이 세상 악의 영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그를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올인해서 충성함을 통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